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재림을 기대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많이 사그라져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재림 의식이 상실된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사실상 그 시한부 종말론이요 한국 교회의 그 변곡점입니다. 1992년을 계기로 그때부터 기독교의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계속 숫자적으로 이게 자라나다가 1992년을 계기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그 변곡점이 1992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또 교회가 얼마나 천박한 어떤 집단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이 병이 들면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아주 극명한 사건이 1992년 그 시한부 종말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고 하는 이런 어떤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거는 상당한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급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캐톨릭에서 나온 어떤 전도지를 봤는데 재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은 아니고 그거는 그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희화화하고 또 그걸 스캔들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상당한 정도로 좀 이렇게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림에 대한 기도와 소망이 상실된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삶이 좀 고단하고 고난과 박해가 있고 그럴 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교회 안에 점점 강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병이 들어가지고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4년 이 지금 이 시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평안하고 뭐 그러다 보니 아쉬울 것이 없으니 굳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만큼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간절하지 않고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아있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날에는 그때에 이거는 다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세요. 인자.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시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인자예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탄다는 것은 손오공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이것은 이를테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서 섬길 수 없었던, 혹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구름이 가득하고 그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보리라 그래서 육체적 가시적 재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현수막 붙여서 예수님 왔어요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현수막 붙여서 왔으니까 전화하라고 붙여놓은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오실 거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다 참된 사실, 역사 안에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하고 하는 이 약속도 분명히 역사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4절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방금 읽으셨던 15절 16절은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도망가라, 뭐 내려가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집안에 뭐가 있다고 물건 가지러 가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라, 이것은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거는 로스의 아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튼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미련을 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이게 화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14절이 말하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논란이 되었어요. 멸망의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많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날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뭐냐는 것에 대한 해석의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요. 주후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주후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하여튼 어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헤롯이 성전을 개축하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금으로 만든 종려나무 가지를 일부러 막 더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했어요. 그게 다 전리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 뜯어간 거예요. 심지어 건물 돌멩이 사이에 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다 무너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하튼 철저하게 무너뜨린 거죠.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멸망을 가정한 것이 뭐냐? 이거는 로마 군대의 군기, 깃발, 그것이 멸망을 가정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전부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가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펠라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살았던 그런 유적지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게 뭐가 보이면 막 신속하게 도망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주 70년 성전 무너질 때 일어날 이야기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느 특정한 시대의 한 가지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교회 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교회 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 교회 안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요즘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 동성결혼 합법화 그러면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뭐 이런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아마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 안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성전이 그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는 예수 믿는 무리들,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무리들 안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를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겠죠. 19절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많은 환란이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기타 등등 뭐 그러니 이런 큰 환란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왜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를 언급하느냐 하면 제일 연약한 자기를 보살피기도 어려운데 지금 더 연약한 생명을 보살펴야 될 처지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재난이 밀려닥치면 제일 연약한 사람이 제일 큰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약도 있고 뭐 예,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약도 없고,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지만 가난한 나라는 마스크도 없고, 그러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항상 이 엄청난 재난이 밀려닥치면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한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또 기근이 이 막 난리가 그냥 지진이 겨울에 일어났다 이러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겨울에는 밖에 피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더 험악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의 또 다른 사인 중에 하나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할 만큼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누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어떤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어떤 거대한 자연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질 거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적이 될 거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왜 기도하라 그러시느냐 하면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재난이 있어도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은혜로 인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줄여주시는 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란을 줄여주시는 분이,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난, 어떤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분명히 오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고통과 이 두려움을 감하시고 다만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기도 들으시고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 마치 농부가 알곡을 모으듯이 그렇게 모아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